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주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해수로는 3년이고 개월수로 따지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조그만한 성이, 예루살렘 성은 진짜 조그만해요. 지금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75만 명이에요.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성이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성을 이 바벨론, 그 고대 근동을 다 정복했던 군대가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18개월 동안이나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장렬하게, 아주 용감하게 바벨론에 대항해서 버티고 싸운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역사가들은 이거를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용기, 예루살렘의 장렬한 뭐 그런 거 언급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예루살렘의 패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3절 보시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 누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두 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는 얼마나 훌륭한 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왕이었는데요. 요시야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아니었어요. 이거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뭐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정말 금쪽같이 귀한데요. 어떤 때는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멍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뒤에서 보면 딴 생각해요. 지금 마음이 좀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십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녹아지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그것이 한 번만 주님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가지고 삶의 목표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훌륭한 왕인데요. 여호야김이라 시드기야는 아니에요. 특별히 그중에 여호야김은요.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요. 자기는 갇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바룩이 이제 가서 예레미야가 들려준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이제 겨울 궁전에 앉아있는 화로불 앞에 있는 여호야김 앞에서 읽었어요. 그런데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요. 펴서 읽을 때마다 한쪽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야김이요. 그 두루마리를 통째로 다 불에 던진 것도 아니고 펴서 읽으면 이쪽으로 읽으면 그거를 면도칼로 도려가지고 불에 던지고 차곡차곡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두루마리를 태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게 얼마나 참 이 굳어지고 강팍한.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축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그 율법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여호야김은 무릎 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 두루마리 태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듣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요 얼마나 굳어지고 강팍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어야지 반감을 품고 대항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며 겸비한 심령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시드기야는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호야김은요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요. 시드기야는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레미야 37장 3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 부탁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은 몰라요. 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혹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37장에서도 예레미야가 그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궁중에서 물어봐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뭐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자기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살려고 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겁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물러가라 그랬다가 또 불안하면 불러내가지고 예레미야 38장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를 셋째 성문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한마디도 숨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런데요. 물어는 보는데 듣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저 예레미야 그냥 두면 우리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를 그 귀족들의 손에 넘겨줘요. 그러다가 에벤멜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선지를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왕인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가 겁을 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겁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막 겁이 없으면 막 도로도 함부로 건너고. 근데 제가 엊그제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라도 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와, 너무 용감해요. 근데 그렇게 용감한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놀던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요.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쳤어요. 제가 CCTV를 봤더니 무슨 생각인지 뭐 와가지고요. 여기서 화장실 앞으로 북 뛰어내려요. 엄청 다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 다 실려고 난 뒤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물건 이제 그 캐노피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물러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자식이나 잘 키우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아이 근데요. 이놈들이 겁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겁을 내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 뛰어내리면 다치겠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애들을 너무 용감하게 키우면 안 돼요. 이게 뭐 뜨거운 불에 닿으면 다 뭐 된다 이런 겁을 내는 그러니까 겁을 내고 뭔가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겁과 불안과 두려움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잊지도 않을 그런 위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그 두려움, 그런 너무 지나친 불안,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거는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초하는 형벌이에요. 지나친 불안,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초하는 형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할 줄 모르면 우리는 잊지도 않을 일에 대한 공연한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요.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적이 막 달려오는 거죠. 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세요. 적이 막 달려와요.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원소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세요. 화장을 하신, 화장해 주시는 거예요. 적이 막 달려오는데 그 정도의 어떤 담대함, 그 정도 용기 뭐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지키시고 에벤멜렉도 구원해내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 타락한 세상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시드기야는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네가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어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38장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겁이 나서 그런데 뭐가 겁이 나느냐 하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자기를 조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항복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살길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는 자기보다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갈대아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갈대아예요. 우리 전라도가 호남이잖아요. 그것처럼 갈대아가 호남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가 호남이 아니고 전라도가 호남인 것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이 사는 곳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덩달아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존심 붙들고 살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붙들고 살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연약한 인생이고 자기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 자존심 붙들고 살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존심 지키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신 분인데 십자가는요 사형시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죽이기 위한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자존심을 지킨 분이 아니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십자가는 늘 높아요. 성화의 그림에서 보는 십자가는 높아요. 그런데 대체로 십자가는 높이 매달지 않고 눈높이로 매달아 놓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존심 지킨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자존심을 자꾸 붙잡고 살면 그거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한 책이요. 이 책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자라나고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또 똑같은 박용태인데 10년 전 박용태가 아니고 20년 전 박용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삶은 계속 농익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고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텔레비전 아니면 핸드폰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별의별 거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 닮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고 옆집 아줌마고 동창생이고 목욕탕에서 만나는 헬스장에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어떤 화장품을 쓸 것이며 다이소에 좋은 화장품 많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다이소 화장품 근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이 들려요. 말이. 제가 엊그제 다이소에 가가지고 뭘 사왔는데 다이소 가면 엄청 시원한 거 있다 그래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나 사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하고 뭐를 즐길 거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기보다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연습을 해야 돼. 굴복. 그런데 이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굴복이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존심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자존심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몰라요. 특별히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기 미성숙을 인정해야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자기는 뭐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자존심인 거예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시드기야가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 보면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시드기야가 이 바빌론 군대를 피해가지고 밤에 막 아라바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 길이 아마 예루살렘 성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그 시온 샘 옆으로 이제 그 이 광야로 빠져나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아마 그 길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열심히 도망을 가가지고요. 여리고 평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유대 산지를 다 넘어서 이제 도망을 갈 만큼 간 거죠. 근데 결국 잡혔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인원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그를 심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엄청 큰 나라인 것처럼 보여도요 손바닥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요 이런 손바닥만한 왕을 직접 심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늘 읽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별로 세력 있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을 시드기야가 이 여리고에서부터 림나 하마땅 림나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거기까지 잡아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직접 심문한 거는요 특별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예고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32장 3절 4절을 보면 네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네가 바벨론 왕에게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거다. 이런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고하세요. 미리 경고하세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군대를 거의 3년에 걸쳐서 이게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이 공격을 버텨내요. 그 과정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18개월 그 횟수로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버텨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그만큼 잘 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버티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응답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느껴요. 아,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요, 돌아서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이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 이 체포가 돼서 끌려가서 정말 입이 입을 대하여 눈이 눈을 대하여 보면서 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시기다의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본 거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사슬에 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일이요 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셨다고요. 그러니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 듣고 돌아서지 않으니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짓고 잊어버리고 그냥 뭐 누구나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 뭐 하나님이 무서운데요. 사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우리는 죄짓고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죄가 우리 꽁지에 붙어가지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빨리 청산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었으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죄가 어떤 죄냐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죄는 이를테면 우리가 죄 이러면 여러분 어떤 죄를 주로 지으세요? 뭐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도 문제죠. 아니면 뭐 어떤 혹시 바람 피는 분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떤 죄일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이해해야 될 거는 이 예레미야가요 단순히 너 거짓말했니 너 남을 속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죄가 뭔지를 조금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이 다 한통속이 되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한통속이냐? 이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빈부 격차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그 사회에 점점 많아졌어요. 아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0절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10절. 왜 10절이 중요하냐 하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 가족 숫자대로 다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안식일 지키라, 안식년 지키라, 희년 지키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 다 기본적인 소유가 있어요. 자기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땅의 사용권을 팔아요. 그죠? 사용권.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30년이 하면 30만 원, 20년에 남았으면 20만 원,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가장 가까운 형제가 만약에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요. 우리는 그동안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자기 기업 물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은 17세겔 주고 땅 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는 기업 무르기, 속량을 해서 땅을 찾아줘야 되는데 땅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많아지면 이런 문화에 대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세상에 대해 아무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 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 율법을 어겨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면전년 지키자. 희년법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들을 다 풀어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 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그리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덧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새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새장의 새가 가득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소나 돼지, 돼지는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돼지는 부정 없었거든요. 그리고 개도 부정해서 먹지도 않았어요. 소를 키우는데 소는 비싸잖아요. 양을 키웠어요. 그거보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비둘기를 키우는 거였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비둘기 집을 지어가지고요.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래 비둘기 알도 먹고 비둘기 고기도 먹고. 그래가지고 새장에 새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그것처럼 집에 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옛날 어릴 때 집에 닭장 키워서 닭 키워보신 적이 있는 분. 도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이고. 제가 우리 장가 갔더니 우리 처갓집이 토끼를 키워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 우리 장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씨암탉 잡아준 적은 없고, 토끼는 내가 얼마나 많이 먹, 토끼 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토끼가 막 버글버글해요. 막 집에. 그것처럼, 여튼 옛날 이 동네 사람들 부잣집에는 세상에 새가 가득했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속임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면서 살았느냐?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지고 윤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을 제대로 안 해요. 재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 사회도 보면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튼 이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단지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회의 문화가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53절을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던 거죠. 최소한 성령께서 어떤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희년을 성취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는 거다. 그런 거를 마리아가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 율법의 정신이 그 노래 속에 배어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39장 10절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는데요. 원래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도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집안, 자기 가족이 평안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복인데요. 성경에 가르치는 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자기 내면의 평안을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굶주리고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원통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평안할 것이며 내 집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 집안의 평안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의 병폐를 좀 짊어지고 가로막고 이 타락한 세상의 그 경쟁적인 이 파괴적인 문화 속에서 허물어져 내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져내십니까? 그런 경쟁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시나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무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20년 이상 선포하고 사역했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어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호야김이 혹은 시디게야가 정말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이방인 군대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방인 군대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벳멜렉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은 며칠 전에 나왔죠. 이 사람은 구스인 넷이었어요. 그 왕의 측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나고 왕이 잡히면 똑같이 전리품이 되어 끌려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느부갓네살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마치 전리품처럼 노략물처럼 네 목숨을 얻을 거다. 너는 죽지 않고 잡혀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에벤멜렉이요 예레미야를 건져줬거든요. 예레미야 이 귀족들이요 예레미야가 하여튼 군대의 사기를 꺾는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구덩이 많이 나오죠. 구덩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를테면 구덩이는 이렇게 땅에다가 이 구덩이를 파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그래가지고 우기가 되면 저기에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건기 때 써요. 우물 잘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우물 파기가 어려워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면 뭐 깊이는 어떤 때는 70m까지도 파요. 그러니까 이거 우물 파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부잣집이 옛날 우리나라 부잣집에 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보관해서 건기 때 쓰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가 저런 구덩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저런 구덩이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채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찾아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저렇게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심약한 시드기야가 그러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 그 에벤멜렉이 가서 헝겊 줄 달아가지고 아마 예레미야는 줄 잡고 올라올 만한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어깨 밑에 걸어라 그래가지고 막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냐? 귀족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족들 눈치 보느라고 그 에벤멜렉이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달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냈어요. 이 에벤멜렉은 비록 이방인 구스 출신 넷이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지자 귀하게 여겨서 그 선지자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자존심 지키려다가 무너지는 시드기야하고 비록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항하는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낸 그 에벤멜렉의 그 행동 그거를 믿음으로 행동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하고 에벤멜렉이 또 얼마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드기야는 자존심 지키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매매가 전전긍긍하면서도 자존심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꼴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에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거 뭐 설교지, 이렇게 말해버려요. 요 이야기임은 들을 때마다 차곡차곡 잘라서 불에 던져 넣었는데요, 우리는 차곡차곡 잘라서 잊어먹어요. 그건 뭐 설교지 뭐, 그건 뭐 성경이지 뭐,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현실과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우리 현실과 현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대한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시대에도 25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하고 더 평안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경쟁적이죠. 힘을 다해요. 자기 목표가 있어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은 읽고 퉁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거냐. 우리 시대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사회적 불의는 점점 심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시대에 내 집안 평안하고 내 가족 문제없고 내 마음 평안하다고 해서 룰루랄 할 수 있는 시대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신음하고 더 많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